15장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을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직분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단에서 갖고 있는 교단 헌법에도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여기저기서 우리는 다 찾아볼 수 있는데 딱 두 가지만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자가 되신 분들 그리고 직분자를 우리가 세웠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운 우리 모두가 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 첫 번째,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당신을 장로로 투표해줬고 장로로 세웠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일 당신이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직분자를 세울 때 우리의 일을 대신 좀 해주십시오라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비유를 맡기는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하겠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가 생기는 거예요.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섬겨주셨던 것처럼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5장 7절에 즉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보내는 거의 마무리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welcome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환영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welcoming해라. 서로 받아주어라. 그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가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제의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이야기할 때는요 사실 한 시간 갖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의 교제는 어떤 것인지를 좀 찾아보고 우리들의 못난 모습도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성경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할 만하니까 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하고 교회를 좀 더 어떻게 숫자적으로 부흥을 좀 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도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당시의 지하교회들입니다. 적게는 5명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한 2, 30명이 이렇게 모여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었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2, 30개의 교회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지금 돌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너희는 서로가 서로를 워커밍 해야 된다, 받으라 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마음이 좀 괜찮으면 좀 찝찝하지 않으면 환영도 좀 해주고 좀 그러지, 커피도 좀 같이 마시고 좀 그러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로마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시대였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주고 했던 그런 persecution, 박해가 있을 때였어요. 그때에 서로를 받으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르신들은 6.25 사변이 뭔지 경험도 해보셨고 물론 1950년에 태어나셔서 6.25 사변을 경험을 하시긴 했지만 전혀 기억이 없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어르신들은 아주 어렸을 때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봤고 아니면 스쳐 지나가고 해서 사변도 겪어보지 않은 세대라서 이게 공산치하에서 뭐 억압을 받고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런 경험이 저는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힘들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힘들 때에 교회는 하나의 모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대에는 이 하나됨의 모습이 교회 안에 하나됨의 모습이 자꾸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교제가 점점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의 그 독재를 폈던 사람이 히틀러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나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나치에 대항해서 싸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님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본헤퍼라고 하는 분은 목사님이셨고 신학자였고 그러나 동시에 나치를 반대하는 반나치 운동가이기도 하셨습니다. 1943년에 붙잡히세요. 체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1945년에 전쟁이 종결되기 직전에 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나치 정권의 히틀러의 그 강압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많은 글을 써서 보냈습니다. 편지도 보냈고 심지어 그때의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썼던 책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어로 제목이 번역이 되었는데요. Life Together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성도의 함께하는 생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번역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책이 성도들이 공동체가 이루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나치에 히틀러의 억압 가운데 있을 때였어요. 많은 것을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조금 길기는 하지만 제가 이런 인용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자막이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일반적인 크리스찬의 생활을 영위하는 특권을 지금까지 누려온 크리스찬에게 그의 마음속 밑바닥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하고 있었다면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면 그 다음은 뭐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크리스찬 형제와 더불어 살도록 허락되어진 것은 무엇으로 되어졌다고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네포 목사님은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의 됨에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잊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독교가 빛이 나는 것은 그 과정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교제 가운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는 우뚝 섭니다.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지요. 근데 그것이 나타나는 과정은 성도들의 연합된 모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현대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교제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조금 더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날까요? 성도들의 교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 가는 도시예요. 낯선 도시예요. 무슨 일 때문에 갔나 보죠. 그래서 교회 주일날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망설이다가 교회 문 앞에 이렇게 큰 사이드보드에 이렇게 간판이 있잖아요. 간판에 Welcome, 환영합니다라고 하는 글을 보고 가슴이 이렇게 터치가 돼서 그 교회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아이들은 막 뛰어놀고 그래서 하이 뭐 인사도 좀 하고 그랬어요. 여자분이세요. 그러다가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본당 안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어느 여자분이 아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그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아유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고 이제 앉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이 되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도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쳤어요. 예배가 마치기 전에 설교가 끝나고 광고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여기 다 보니까 다 제가 아는 분이네요. 그러고선 대충 광고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가 마쳤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나갈 때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와서 아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처음 오셨나요? 이렇게 인사를 할 줄로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를 갔다 오고 나서 그 후기를 무슨 이제 SNS 같은 데다가 올렸던 것 같아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이렇게 썼어요. 내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당시 그 교회에서 나는 낯선 사람이었고 또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I was a stranger. 딱 그 얘기한 거예요. 이 글은 어디에서 쓰여진 글인가 하면 책 제목이요. 대단히 재밌어요. 책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Was it your church? 이게 당신의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까? 흑인 부부가 백인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교회에 다니다가 등록카드를 냈습니다. 그 교회 멤버가 되기 위해서 등록카드를 냈어요. 그런데 아무도 어느 누구 하나 이 부부에게 와서 환영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만 알아요. 아무도 환영을 해주지 않고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몇 달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등록카드 낼 때까지는. 등록카드를 내고도 한 두어서 달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어느 교인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밤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의 도전은 이거예요. 혹시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을까? 침례교 목사님 가운데 케빈 슈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케빈 슈럼 목사님은 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날까를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7가지 이유를 쓰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인교회와 한국교회에 맞지 않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데 교회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동성애에 관해서 교회가 절대로 말을 안 한다.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교회가 선교를 시작해놓고 그 선교 사역은 마무리하지도 않은 채 교회 뭐 의자를 바꾼다. 교회 페인트를 뭐 다시 칠한다. 교회 안에 일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 케빈 목사님의 이야기로. 근데 우리 한인들은 그래서 떠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저 사람이 나 아는 척 안 해줘. 저 사람이 나 왕따 시켜.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 거는 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앞에 자막 만들었어요. 교회가 따뜻하지도 않고 사랑도 없다. 사람들의 영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다. 이것은 크거나 복잡하거나 불편하거나 다루기 힘든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 케빈 슈럼 목사님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이것은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7가지 이유는 진짜 이유가 아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으면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좀 길지만 그냥 간단하게 제목만 우리 같이 볼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의 길은 정말 좁은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복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서 떠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복음은 회개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강단에서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얘기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떠난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맨날 죄인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다가 교회 오면 위로받고 싶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싶은데 목사님은 왜 이렇게 죄만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떠난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복음과 관련돼 있잖아요. 세 번째, 교회가 거룩한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 나한테 험담을 해도 더 사랑하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서 나 교회 떠날 거예요.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고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목사 책임이기도 해요. 안 가르쳤으니까. 다섯 번째로는 복음 없는 헌신, gospel-less commitment. 이것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맡겨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난다. 세상의 일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결국에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헌신의 본질과 인내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과 자신의 삶을 너무나 사랑해서 교회를 떠난다. 우리는 찬송 부를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찬송을 하는데 막상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컨플릭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덟 번째 것이 아주 재밌어요. 사람들은 교회가 자신이 원하는 스모가보드 신앙체계에 구축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이 스모가보드가 뭔 줄 아십니까? 스웨덴식 뷔페예요. 스웨덴식 뷔페인데 여러분 그냥 일반 뷔페를 생각하셔도 돼요. 뷔페를 가면 먹을 게 쫙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드세요? 여러분 먹고 싶은 것만 드시죠. 그렇죠? 골라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기가 원하는 스모가보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떠난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가 될 때 있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냥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심하지 않기 때문에 회심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슈론 목사는 글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변명을 하면 순수성이 떨어진다 그래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자막 만들었어요. 진정한 복음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때로는 온전하지 못하고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교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도전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뭐가요? 진정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세상으로부터 덤벼들고 있는 유혹들 그리고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악의 모든 모습들을 견디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복음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진정한 교제는 복음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과 커피 마시고 그 사람들과 운동하고 그 사람들과 뭐 식사를 해도 괜찮아요. 그거 죄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의 교제는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이 꿈틀거려야 돼요. 복음이라는 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길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이 없이 좋으니까 만나고 밥 먹으니까 좋고 저 사람 나한테 잘해주니까 만나고 그렇게 해서는 진정한 교제를 만들어 갈 수가 없고 진정한 교제를 만들지 못하면 교회는 건강해지지 않아요.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될 수 없어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교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전제 조건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관한,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아상이에요. 우리들의 셀프 이미지예요. 우리 교회를 예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우리를 예수 공동체 혹은 복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이 있어요. 이미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그러면 아 교회는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복음이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자아상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Christ likeness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다 믿거든요. 다 믿는데 항상 한계가 있어요. 여기를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 한계가 어딘가 하면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나 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개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해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해요. 예수의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지지고 볶고 싸운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지고 볶고 싸워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려고 그래요. 시장을 갔어요. 마켓을 갔어요. 누구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무엇부터 떠오릅니까? 교회가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부터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 잘 믿어야죠. 예배 드리셔야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공동체가 갖는 이 자아상은 함께 지니는 거예요. 나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연약할 수 있잖아요. 나는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해가려고 해요. 결심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못 따라오면 어떻게 해요? 에이씨, 그래야 돼요? 아니잖아요. 같이 달래야지요. 격려해줘야지요. 붙잡아줘야지요. 같이 걸어가게 해줘야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 우리 뭐라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쟤는 버려도 돼요. 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가야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내 옆에 있는 이 형제와 자매 비록 나보다 못난 것 같고 좀 모자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은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에게 그들에게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들어라. 그들에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내가 영생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 말은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보장해 주셨고 이 사람들을 보장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일주일에 주일만 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공동체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중에 별일이 생겨도 무슨 일이 생겨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각자가 일하는 곳으로 가고 각자의 생활터전으로 가서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동체예요. 함께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욕을 먹으면 여러분도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먹으면 목사도 욕먹는 거고요. 이번에 임직을 받으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나가서 욕먹으면 우리 같이 다 욕먹는 거예요. 결국엔 예수님께서 욕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쓰고 싶어요. 예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의 이 관계는 신적인 관계예요.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주중에 만나서 아니 주일날도 괜찮아요. 이제 친교실 가서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잘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같이 먹을 수 있는데 아, 이 사람 나 잘 모르는데 아이씨. 그러고선 이러고 먹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최후 심판의 때의 모습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데 한 그룹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야, 니네들 나 목마를 때 물도 안 줬어. 니네들 다 배고플 때 밥도 안 줬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임금님, 언제 우리한테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네 옆에 목마른 사람 있었잖아. 근데 물 안 줬지? 배고픈 사람 있었어. 밥 안 줬지? 그거 나한테 안 준 거하고 똑같은 거야. 반대로는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먹을 거 줬고 마실 것을 주어서, 어휴, 저 임금님 만난 적 없는데요? 저 언제 그랬는데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해준 것이 나한테 해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내게 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교회가 신분이 아주 다양한 신분들에 있는 사람들, 인종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으니까 그 신분을 초월했죠. 그러면서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가 환영해라 그랬어요. 신하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은 뭐 부하가 있고 지위도 초월했고요.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신분도 다 초월하고 계층도 초월하고, 똑똑한 사람, 모자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지식도 초월했고, 남자와 여자가 있었으니까 성별도 초월했고, 노인과 소년들이 있었으니까 세대를 초월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환영해라, 받으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 그런 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계층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신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똑같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건전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첫 번째로는 성도들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썼는가 하면, 내가 이 사람은 잘해주고 싶어요. 왜? 나한테 잘해주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는 잘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나한테 별로 잘 안 해주니까. 저 사람은 나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누가 중심이 돼 있어요? 내가 중심이 돼 있잖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자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죄인인 거 아세요. 여러분 지난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받아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도들끼리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고요. 다 똑같아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동료 크리스천들에게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지요. 성도들 사이에서, 특별히 성도들 사이에서 말을 해주는 것보다 듣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가끔씩 그런 모습을 보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가끔씩 봐요. 예를 들어서요.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쩌면 여러분 다 그랬을지 몰라요. 저도 그랬으니까. 예를 들어서 발목이 아파요. 내가 발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뭐 이제 장로님 계시니까 장로님이라고 얘기합시다. 두 장로님들 시험 들지 마세요. 장로님, 나 발목이 아파요. 그랬더니, 아, 그 왜 발목이 아파요? 나도 옛날에 발목 아파봤는데, 아, 침 맞았어요. 가서 피 뽑아보면 돼요. 그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자기 얘기만 한 30분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발목 아프다는데. 아니 그러면 이런 파스 좀 발라 붙여보세요. 어느 한의사가 좋아요. 어느 약을 좀 먹으면 돼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참 도움이 될 텐데 자기 아픈 얘기를 한참 해요.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옛날에 아팠던 얘기를 한 2시간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자녀를 키우다가 뭐 애가 이런데 아우 우리 애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참 이야기를 해요.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도널드 스미스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아주 짧은 글인데 귀해서 갖고 왔습니다. 깊이 듣는 법을 배우고 당신의 자아를 죽이는 법을 배우라. 깊이 듣고 자아는 죽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예요. 정말 동료 크리스천들에게 말을 할 때에는 정말로 해야 될 때는 신중하게 하라라고 가르쳐줘요. 아까 조금 전에 보네포 목사님 이야기했잖아요. 보네포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당시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적하고 저렇게 지적하지 말아라.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불친절하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하고 싶은 내 혓바닥을 꽉 붙잡는 것도 사역이다. 그래서 혀를 붙잡는 사역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쩌면 저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나는 뒤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말 그냥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은요? 아파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파요.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나만 말하고 나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사실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말 이게 필요한 말일까 생각하고 이 말이 저 사람에게 격려가 될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번째로는 행함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자들, 추위에 떨고 있는 자들 말로만 돕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와주기 위해서 내 차 안에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으니까 물병이라도 한 케이스를 들고 다니면서 노숙자들을 만났을 때 병물이라도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인들을 함께 돕는 작은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은 친교를 갖게 할 것입니다. 남녀선교회가 그렇고 구역이 그렇고 성경공부가 그렇고 여러분들끼리 그냥 서너 사람 모여서 커피 한잔하고 밥 한번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혹시 누구를 도울 사람은 없을까? 일부러 찾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들려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지갑도 열고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모임들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지만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한 3분만 하도록 할게요. 오하이오의 콜럼버스에서 약 40마일 떨어지고 신시내리에서 약 70마일 떨어진 곳에 팁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TIPP, 팁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는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킹 햄스버그입니다. 킹 햄스버그 교회는 그 교회가 있는 마을은 당시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990년 80년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25가구밖에 없어서 도시가 형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킹 햄스버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가 1999년입니다. 그때 교인이 5,500명이었습니다. 25가구가 모이는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교인 숫자가 5,500명입니다. 한 2, 3년 전에 제가 통계를 다시 봤는데 8,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로 초빙을 받을 때 저는 설교를 할 줄 모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도전을 받았던 한 성도가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신시내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70마일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합니다. 근데 자기 이웃을 돌아보니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밖에 둘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봐줄 데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을 베이비시터를 맡기자니 돈이 또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아이들을 한 사람 두 사람씩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집에서 무료로 베이비시터를 해주고 있었어요.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혼자서 감당이 안 됐습니다. 교회에다가 SOS를 청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선교회에다가 SOS를 청했더니 그 여선교회에서 팀을 짭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섯 개의 팀을 짜서 그 다섯 개의 팀이 교대로 매일 내려가서 아이들을 베이비시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신시내리에서 그렇게 전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70마일을 멀다 하지 아니하고 교회로 나오고 신시내리에 유력한 타임스가 있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리뷰 저널과 같은 신문지에 대서 특별히 되었고 나중에는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엌에서도 호호하하 깔깔낄낄 밥 먹을 때 받기를 원하는 별명이에요.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라고 하는 말 위에 해피 공동체라는 다섯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정말 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